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그것은 그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문제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터였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은 채 나 혼자 남겨질 테니까.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니까. 내가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이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4월 첫 번째 날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악동 뮤지션의 물 만난 물고기였어요.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얀 마텔 작가의 소설 파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이 문장을 남겨봤습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파이는 난파를 당해 태평양에 내던져지게 되죠. 작은 구명선 위에 홀로 선 파이. 그를 끝까지 살게 해준 것은 놀랍게도 함께 배에 오른 동물원 호랑이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이런 파이처럼 또 리처드 파커처럼 나를 숨쉬게 해주는 어떠니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와의 거리는 어떠신지 묻고 싶은 요즘입니다. 소설 파이 이야기는 EBS 북카페가 세 단장 하면서 준비한 코너 북카페가 배달하는 7개의 이야기에서 계속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미경님, 흐린 날씨로 시작하는 4월의 첫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대하며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북카페 고은지기님, 오늘 메뉴는 달달 라떼예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 드시고 계신 음료들, 뭐 식사, 밥도 상관없고요. 알려주셔도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어떤 자리에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방향숙님, 출석! 꽃길 걸으며 딴짓 안 하고 북카페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방향숙님, 네, 우리 약속한 게 있죠? 아, 저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구정연님, 거짓말처럼 4월이 왔네요. 3월을 붙들고 싶었는데. 아, 이 마음, 사실 매달 말일, 그리고 첫날이 되면 똑같은 생각합니다. 달력 내가 넘기지 않으면 혹시 시간이 멈출까? 그럴 수 있다면 전 1999년에 멈춰 있을 수도 있겠죠.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안내를 잠깐 드리자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여는 거 아시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고요. 낮에 북카페 놓치신 분들은 밤에 찾아오세요. 낮이나 밤이나 2시간 함께 하시는 동안 저에게 언제든 편안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 이용하시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여자친구 유주와 로꼬의 우연히 봄. 윤고은의 EBS 북카페 지금 영업 중입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EBS 북카페가 새 단장을 하면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아시죠? home.ebs.co.kr/ 하시고 북카페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7개의 이야기와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코너들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전에 함께 즐겁게 나누었던 명작 다시 읽기도 이곳에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이지영님, 고은님 안녕하세요. 11시 시콘 듣고 북카페 들었는데 왠지 허전하네요. 아, 시콘 듣고 북카페 딱 찾아오시는 그 어떤 매일의 루틴이 있었는데 조금 허전함을 느끼시나 봐요. 그러실 줄 알고 네, 북카페에서도 금요일에 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금요일에 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아마 반가우실 거예요. 3393번 아이들과 간단한 점심을 위해 모닝빵을 굽고 있어요. 반죽하느라 팔뚝이 굵어짐을 느끼지만 고소한 버터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바람에 아픔을 잊었네요. 참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남겨주실 때 모닝빵 굽고 있어요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준은 빵봉지에서 모닝빵을 꺼내서 굽는다 이 정도인데 반죽하느라 팔뚝이 굵어질 정도로 이렇게 반죽을 하시는 얘기가 이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능력자들이 많으세요. 이 모닝빵, 이 사연이 제가 오늘 읽으면서 좀, 이게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유는 아마 조금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정정현님,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시작하는 멘트부터 심장을 울리네요. 저도 홀로 점심 산책 중이에요 하셨어요. 홀로 점심 산책 중에 들으신 이 라디오 속의 이야기가 마음에 딱 꽂혔나 봐요. 그리고 본방이 낮 12시지만 재방 밤 12시부터 보내주신 재방 중의 사연들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도착한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강현정님. 제 방이 12시로 바뀌고 처음 와봅니다. 잠들기 전 코로나로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데 윤고은의 북카페는 여전히 화기애애하네요. 잔잔한 노래에 위로받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안 살아본 지금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 생각해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또 시차를 약간 두고 제가 이 사연을 읽으니까 뭔가 애틋하고 좋은데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요, 재방 중 그 밤의 감성으로 남겨주신 글들 제가 낮에 또 읽는 묘미가 쏠쏠합니다. 강현정님을 비롯한 우리 북카페 청취자분들 저도 응원하고요. 북카페 청취자분들 긴데 혹시 좀 줄여서 제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애칭 혹시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데 저도 한번 이걸 고민해 볼 테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그 중에 하나 골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20살이 함께한 남이 될 수 있을까?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이번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북카페가 배달해드리는 7개의 이야기. 이번 주 주제, 우린 가끔 거리가 필요해 에 어울리는 책과 글을 전하고 있죠. 이야기 배달꾼이 되는 거 너무 설렙니다. 7개의 이야기 중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만나보죠. 북카페가 배달해드리는 7개의 이야기. 우린 가끔 거리가 필요해.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이의 아버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가족과 동물을 싣고 배에 오릅니다. 하지만 배는 목적지로 향하던 중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파이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두 발이 딛고 있던 배에서 최대한 빨리 멀어지는 일이었죠. 그것만이 생명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우 구명보트에 가까이 다가선 파이는 그곳의 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파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문제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해 헤엄을 친 이들이 또 있었죠.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을 가진 호랑이.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한 결과로 파이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구명보트에 오른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당한 거리였어요.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아주 적당한 거리. 내가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은 채 나 혼자 남겨질 테니까.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니까. 파이는 호랑이에 너무 가까이도 혹은 너무 멀리도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잡아먹히고 또 너무 멀어지면 혼자 남겨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파이에게는 아주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적당한 거리 말이죠. 나와 너 사이 아주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린 가끔 거리가 필요해.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신해철의 먼 훗날 언젠가였습니다. EBS 북카페가 배달해드리는 7개의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북카페 문 앞에 걸어둔 파이 이야기를 배달했습니다. 작은 구조배에 함께 탄 호랑이와의 여정이 무사히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와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처럼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팽팽한 긴장의 거리가 사라지는 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거리를 여행길 동반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소년이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 작은 배에 올라서 항해한 시간이 227일입니다. 몇 푼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기묘한 동행이 227일간 가능했던 건요, 조금은 담대하게 또 조금은 덜 외롭게 유지했던 둘 사이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북카페에서 배달해드리는 7개의 이야기는요, 온라인 웹진으로도 구독하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곧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새로 연 거 아시죠? EBS 언더바 북카페입니다. 다시 한번 EBS 언더바 북카페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북카페에서 나눈 문장들 그리고 북카페의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잊지 말고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 좀 내주세요. 북카페는 이야기가 넘쳐 흐를수록 좋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뭐 많죠. 뭐 조상, 뭐 후손 네, 다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내가 지금보다 어리던 날,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작별 인사를 했다. 1학년 3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2학년이 되면 지금처럼 늘 한 교실에서 함께 지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슬퍼하지 말아요. 새로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울었다. 나는 울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내가 도대체 얼마 동안 1학년이었던 거냐고 물어보았다. 엄마는 1년이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때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거의 평생을 같이 산 것처럼 느꼈었는데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사람들은 1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심윤경 장편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중에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수요일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늘도 어떤 분들이 오십니다. 북카페에 오시는 분들 누굴까요? 기대되시죠? 지금 방금 흘러간 이 소설을 쓰신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북카페 단골손님이셨죠. 심윤경 작가님과요. 그리고 북카페 초대석에 한번 이제 초대해서 인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염승숙 작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 모니터에 두 분의 이력이 염승숙 작가 2005년 현대문학의 땡땡땡땡 심윤경 작가 2002년 땡땡땡땡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죠? 예.
이걸 잊어먹으실까봐 혹시 참고하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심윤경 작가님부터 예, 네.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심윤경입니다. 그동안 EBS 북카페 수요일지기 심심한 책 읽기 코너 했었고요. 오늘 새 카페에 온 것 같아요, 기분이. 앞으로도 좋은 책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좀 리모델링 다시 한 느낌이 나나요?
완전 나요.
저는 똑같죠?
예, 예, 예. 예. 진행자님 빼고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진 느낌이 물씬물씬.
공기가 좀 달라졌죠?
예. 예.
이번에는 염승숙 작가님.
진행자님도 예. 새로워졌단 말씀 듣고 싶은 거 아니셨어요?
저요? 저는
미안해요.
아니에요.
예.
그랬나? 아니에요. 예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말 해주세요.
네. 예. 예뻐졌어요 더.
예? 요즘 예 이런 자기적인 방송. 네. 염승숙 작가님 네, 그러면 소개를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소설 쓰고 평론 쓰는 염승숙입니다. 저 예전에 지난 가을쯤 초대석에 한번 나와서 인사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새로 오픈한 카페에 온 느낌이어서 좋은데요.
네. 인테리어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진행자님도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이 두 작가님들과 함께 벌써 느낌이 좀 저 피로합니다. 약간 복삭복삭한 느낌이 드는데요.
피로하시다고요?
예, 약간. 네. 예, 벌써 소설가 세 명이잖아요.
네.
소설가 셋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몰아 넣었다. 이것은 벌써 피로합니다. 약간 즐겁고 피로한 느낌인 거죠. 약간
수다 장전 막 이런
예, 수다 장전.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무섭습니다 두 분. 근데 왜 오셨죠?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전과 비슷하게 저는 에세이 소개할 거예요. 제 에세이 참 좋아하고요. 책이라는 느낌보다 한 사람을 통째로 만나는 느낌.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나 그분을 좀 안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참 좋아서 앞으로도 북카페 청취자 여러분께 에세이 제가 읽고 즐거웠던 에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정욱 님이 지금 심윤경 작가님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염승숙 작가님이 진행하실 코너는 어떤 느낌인가요?
네. 저는 심윤경 작가님이 에세이 준비해 주셨고 저는 그런 내밀한 이야기 한편으로 또 다른 허구와 그 허구 사이의 진실 속에 들어있는 맛있는 이야기, 음식 얘기 하려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딱 점심시간이기도 예, 해서.
허구와 진실, 약간 좀 어려운가 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맛있는 음식이 쏙 네. 들어옵니다.
마음에 쏙.
예,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는 좀 미시적인 주제로 뻗어나가는 좋은 작품 속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네. 될까요?
계속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미시적이고 거시적이고. 네.
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점심시간, 이 시간에 딱 맞춰서 네. 소설 작품 안에 들어있는 재미나고 맛있는 음식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심윤경 작가님 표정이 예 지금 너무 숨길 수가 없는
표정, 행복한 네, 표정,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변은정님 반갑습니다. 두 분 작가님, 전 염 작가님 사인이 든 소설을 몇 년 전에 EBS 라디오에서 받았어요. 그때 여러 작가님들 책을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정말요?
네, 와. 아마 예전에 장편 나왔을 때의 책인가 봐요. 그쵸?
그런가 봐요. 그때 EBS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때 사인본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 지금 사실 소설가 셋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폐된 그 공간 속에서 계속 이분들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네, 이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친밀해서 밥을 함께 먹는 사이인데 음식 얘기했다가 거기서 이제 문학 얘기도 갔다가 또 이런 얘기도 갔다가 또 심심한 책 읽기 연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코너 느낌들도 사실 일상에서 수다 떨듯이 막 이어지면 5시간, 6시간은 금방 가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들듯이 사연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연으로 저희를 좀 끊어주셔야 돼요.
예, 끊어주셔야 되고 이제 개입하셔야 돼요. 옆 테이블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카페에 오셨으니까 두 분께 차 한 잔 드릴 겸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해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수요일은 심윤경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 좋은 에세이와 음식이 담긴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소정님,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신제품 사탕을 까먹는 느낌이에요. 아마 이번 주 계속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다 들으시면 약간 느낌이 또 오시지 않을까. 근데 아마 매일매일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새로운 신제품 사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홈페이지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EBS 북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등록하셔서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조상과 후손까지 소문이 닿으셔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심윤경 작가님부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에세이 어떤 건가요?
예, 이 책을 제목 보자마자 이거 하고 바로 잡았었어요. 작년에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사랑 많이 받았던 요새 가장 핫한 소설가 박상영의 첫 에세이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제목에서 벌써 느낌이 빡 오죠. 네. 저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오늘은 밤참 먹지 말고 잘 넘겨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분은 다이어트와 폭식을 계속 거듭하면서 뺐다 쪘다 한 그 양을 다 합치면 100kg가 넘을 거다라고 할 만큼 그 살 빼기와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그런 꼭 살 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네.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약간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박상영 네. 씨는. 그러니까 자기 월급 받는 직장이고 네. 그리고 마음의 어떤 고향같이 글 쓰는 일 함께하는 투잡러 직장인으로서의 박상영 씨의 하루하루 모습이 같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두 조각을 함께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예.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예. 또 뭔가 소설가.
그리고 살도 빼야 하고.
네. 이게 저도 이 책을 살짝 봤는데 그런 고백이 있던데요. 문단의 송가인이다. 네. 박상영 작가.
맞아요. 네. 전국 팔도.
너무 유쾌하고 이래가지고 문단의 이제 송가인이다. 예, 예. 어, 너무 재미. 이런 느낌도 그렇고 또 이제 작가에게 이제 기대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다가 제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뼈를 때리는 그런 제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오늘 밤을 굶고 자야지.
저는 이렇게 저녁을 안 먹을 결심까지는 무리하게 안 하고요. 이제 오늘 저녁엔 내가 그 맥주 한 잔에 그 곁들임을 그걸 안 해야지 되는데 이제 늘 그런 결심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맥주 한 캔에 뭐 이제 옆에 오는 것들이 이제 뭐 쥐포, 감자칩, 뭐 골뱅이 또는 이제 판 벌리는 날은 치킨 막.
아, 곁들임이라고 하는 지금 치킨의 곁들임 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녁 식사에 항상 술 한 잔을 곁들이시는
기쁨이
그건
있으신가요? 또 그 기분이 네. 안 나요. 저녁은 밥이고 식구들이랑 먹는 밥이고 이제 밤 10시
밤 10시
아주 조금 늦은 밤에
11시 그때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 걸 막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로 손이 가면
나에게 상을 주듯이
예, 보상하듯이
예, 쥐포도 있네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일이 커지는 건데 저는 그 병을 잘 못 고치겠어요. 그 밤참 야식 맥주 한 잔 저는 책을 쓴다면 오늘은 정말 맥주만 마셔야지 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화법이 재밌는 게 어머 쥐포도 있네.
몰랐다는
예, 작가님이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쥐포는?
네, 제 손으로 그쵸? 넣었는데 또 새로 보면 반갑고
근데 뭐 건강, 칼로리, 다이어트 이런 조합 다 빼고 그냥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낸 나한테 술 한 잔으로라도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아 근데 저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네. 밤 생활이 이제 저녁을 먹고 빨리 아이를 씻겨서 재우는 이런 방식을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다 보니까 야식은 잘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애 재우고 저 혼자 마셨어요.
아 정말요?
그렇다는 분들 많던데.
내가 좋아하는 체질인 거야 야식을.
제가 그럼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건 맞지만 근데 요즘은 또 건강 생각해서 와인이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또.
예, 아니, 이분들, 이분들 지금.
한 잔씩 예, 저녁
12시입니다.
저녁 네. 먹으면서 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글쎄요?
네, 저는. 누굴까요?
예, 저는 물만 먹습니다.
아, 세상에. 이슬 네, 드신다고 하시죠.
예, 예. 자, 눈빛 보셨죠? 그만하세요.
예.
네, 야식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지금. 아마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 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끝나지 않을까.
근데 박상영 작가도 그게 제일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인 게 이분이 아침이랑 점심은 그냥 정말 전만 찍듯이 먹어요. 고구마 말랭이, 뭐 삶은 계란, 뭐 아니면 샌드위치 작은 거. 뭐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그냥 관리하고 뭐 아침엔 입맛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먹고 저녁엔 이제 또 되게 성실하셔서 운동을 꼭 하세요. 퇴근하고 나면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야식 폭식을 안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걸 잘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하루 종일 또 이제 그렇게 부실하게 먹었으니까 덩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밤만 되면 이제 휴대폰 속에 있는 그 각종 배달 앱 들이 이제
그게 왜 있냐고요 휴대폰 속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웠대요. 상영 씨도 네. 고민이 많은 분이 너무 많이 지웠다 다시 불렀다 다시 지웠다 그걸 계속 책 한 권 내내 거듭하고 계세요.
이게 에세이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인생이나 삶의 일상의 한 단면을 엿보는 듯한 기분.
맞아요.
예, 예. 저는 박상영 씨를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고 그때도 이제 되게 큰 행사에서 만나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디선가 박상영 작가를 만나면은 되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의 지난 인생과 삶을
맞아요.
그리고 삶의 작은 습관들까지 이 책으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에세이가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난 널 알고 있다.
그죠, 그죠. 예, 예, 맞아요. 독자분들이 저의 네. 저는 사실 쓴 줄도 잊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때 철렁하는 면도
어떤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작가로서 에세이 쓸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솔직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털어놓아도 될까? 막 이런.
소설가가 쓰는 에세이라고 하면 또 살짝 또 그래도 그 구라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요? 허구의 느낌.
저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진실하지 못했나요?
에세이를 출간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저 요즘에 이 우리 북카페 새 단장한 다음에 매일 그 출근길 에세이를 제가 예, 쓰고 들었어요. 있어요. 조금 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 매일 그럴 때 이제 예.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던데요?
재밌던데요? 3일차인데
재밌게 들었어요. 듣기도 재밌었어요. 예.
작가가 재밌게 쓰니까 듣는 사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하철 안에서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쓰고 있어요.
너무 웃지는 마세요.
예. 이상한 사람처럼
주목받을 수 있어요. 네.
이 박상영의 지금 이 에세이 속에 현대인들이 좀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한 이미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한 20년 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병아리 직장인이었던 그 시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친한 평생 가는 친구가 될 때도 있지만 또는 함께 지내는 그 긴밀함에 비해서 정서적인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였어? 라고 훅 들어오는 아직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제일 확인될 때가 청첩장 줄 때.
아.
지지난 직장에서 우리 5년간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너무 살갑게 안부를 묻더니 사실은 선배님 저 결혼해요. 뭐 그러면은 이제 박상영 작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자발적 비혼을 결심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아,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분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거래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 결혼식에 가면 너도 내 결혼식에 오기 그렇게라도 생각하겠는데 이건 너무 소진된다. 이 봄날 다다다다 늘어선 결혼식으로 내 주말을 다 보내야 하나? 막 그런 그리고 또 이런 그런 건 다 누구나 느끼잖아요.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런 또는 이런 장면도 저는 좋았어요. 시설부 그 보일러실 한 구석에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잠깐 앉아 있는 거 직장에서 그런 순간에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잠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없잖아요.
네.
오피스 건물에 근데 그걸 보일러실 구석에서 찾아내서 퇴사하는 날 이 의자를 치울까 말까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 예. 아, 직장인의 삶을 진짜 자기 온몸으로 살아낸 박상영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점들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예, 직장 상사도 아니고 직급으로는 비슷한데 연배는 되게 높아서 우리 아버지도 할 줄 아는 그 모바일 쇼핑을 못 하신다고 이건 어떡하는 거야 이건 어떡하는 거야 그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그 아슬아슬한 그 도발 막 그런 것들 참 공감 가면서 재미있었어요.
직장이란 공간 내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들 거고요.
예. 그렇죠.
가면으로 내 얼굴 확 가려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
지금 김미숙 님이 세 분 분위기 좋은데요. 진짜로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산뜻하니 좋으네요.
같이 해주세요.
네. 갑자기 좀 서늘하시죠? 이게 뭔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 네. 지금 심윤경 작가님 또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 우리 박상영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라는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인상적인 부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이렇게 자기 조절 또는 이제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자기 조절 끝내주는 분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면서 3년 동안 두 권의 책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자기 조절 못한다고 되게 자책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너무 자기를 야단치면서 살고 있구나. 상영 씨도 그럴 필요 없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거기서도 또 그 와중에 하나 배운 것은 수제 버거는 레어로 먹어야 맛있대요.
저는 그런 배우셨어요?
작은 팁 아주 살짝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눈에 쏙 꽂혀가지고 저는 수제 버거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분위기도 좋고 한데 맛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패티를 레어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였어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곧 한번 갈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박상영 작가가 의도한 교훈일까요? 그게?
아, 그걸 가르쳐주고 싶진 않았을 텐데.
네. 우리가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죠. 네,
이럴 때 배워야죠.
아니, 책 제목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인데.
지금 낮에, 이분들.
낮에 먹어야죠.
오늘
아, 낮에. 레어로.
레어로 스테버거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두 분 조금 쉬면서 차 한 잔 하실 수 있도록요. 음악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어플 반디를 이용해서 무료로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우리 새 단장 꼭 챙겨주세요. 그럼 조금 이따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노래는 노래 제목도 뼈를 때리네요.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듣겠습니다.